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와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은 저 앞에를 보면 안 되니까 전부 성경책이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 성경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병택 집사님 뭘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을 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런데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표시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1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읽겠습니다. 안 읽으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정말 어쩌면 성경에서도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뭐가요? 말씀이 뭐로? 육신이 되셨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을 요한복음에 썼을 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처음 보고서 읽는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말씀은 예수님이잖아. 육신, 우리 사람이잖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들은 풍월도 있고 해서 이제 너무 다 알아요. 절대 이 말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성탄절에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믿어야 될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기 구이에 태어났다는 거 몰라도 돼요. 동방박사가 갔다는 얘기 우리는 몰라도 돼요. 세상에 목자가 가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걸 봤다. 이거는 하나의 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예수님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육신이야 바로 사람이란 걸 알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아기 예수로 왔다는 것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오셨다는 것을 확증을 하기 위해서 아기의 이야기를 마태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아기로 태어났다, 성령의 잉태가 되었다, 또는 뭐 동방박사가 왔다, 말구 위에 누웠다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육신은 사람이고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에 도대체 말씀이 뭐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처음 읽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14절만 읽는 것이 아니에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말씀 이전에 이미 13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한 다음에 기록한 것이 14절이고 그 다음에 14절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기록. 그렇다면 요한은 말씀이 어떤 분인 건가를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14절 말씀만 읽으려고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이건 취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깜빡하실까봐, 이것도 취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은 확실하게 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은 제일 처음이란 말이잖아요. 최초.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이 제일 처음의 말은 처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태초라는 말이. 우리가 이 번역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태초라는 말은 아주 처음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태초란 말은 영원이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에요. 그 영원 속에 누가 계셨다고?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의 태초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태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태초하고 달라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태초는 처음 시작, 창조의 그 처음 시작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그러한 영원 속에서 우리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럼 창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모르죠. 창조 때도 잘 모르지만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신 분이 있었어요. 바로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없었던 때는 뭐라고 세상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이 모든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는, 아니 그것이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말씀이 없었던 때는 없어요. 말씀은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영원전서부터 계셨는데 그때 말씀이 계셨다는 걸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영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기서 함께는 옆에 있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정확히 이 헬라어에 보면 함께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는데 서로 향해서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마주보면 뭐 하죠? 윙크도 하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은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런 영원한 세상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계시를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뭐냐면 하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절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하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신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면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아는 것뿐이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을 말씀이 뭔지 육신이 뭔지 이걸 모르면 오히려 난 그분은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니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말씀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영원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란 말, 사르크스란 말이에요. 육신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가 몸을 이 살을 얘기하는데 피하고 살이 이걸 합쳐서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 그럼 육신과 몸, 성경에서 보면 몸이라고 육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이 형태를 얘기할 때 아, 몸 이러잖아요. 우리는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몸을 입으신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피와 살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피와 살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않았을까요? 말씀이 그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었다 이러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좋을 텐데 육신이 되셨다고 얘기를 해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육신이 되셨다고요. 피와 살이 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그 숨은 뜻이 굉장히 깊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전해지는 초창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초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요새처럼 뭐 카톡이 있거나 TV 중계라거나 뭐 이래서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됐다니까 그걸 믿질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 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피와 살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와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짜 우리와 그냥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엄청난 그런 영웅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피도 있고 살도 가진 한계를 가진 연약한 모든 것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정말 배고파하고 추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하나님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모든 것을 겪고 느끼고 하면서 우리 사람과 같아지시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도 그분도 느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분은 우신 적도 있어요. 그분은 깜짝 너무 걱정하신 적도 잠이 와서 피곤해서 그냥 잠을 주무시느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대요. 너무 배가 고프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처럼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도 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화도 내셨어요.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를 우리 예수님은 늘 싹 웃으면서 그래 이러실 것 같은데 화를 내고 분노를 하셨어요. 죄를 짓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 거짓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분노까지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알고 정말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씀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잠깐 오셨다가 뭐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경 말씀이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건 우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막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다는 의미를 천막을 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 떠돌이, 히브리 민족은 떠돌이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 처음이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해방되어서 가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때마다 지은 집이 바로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텐트를 친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근데 이 함께 산다는 것, 거하신다는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광야에서 자기네들이 다 텐트를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지어요. 그럼 그 성막에 하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여러분 생각, 자,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시고 구름으로 그 성막을 가득 채우시고 그중에 임재하셨어요. 모세와 직접 대화도 하셨어요. 백성들이 자기 텐트 문 앞에 나서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그 구름 속에 있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고 출애굽기 33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쭉 거룩하게 그 성막에 채워주고 하나님 임재한 그 장면을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 말을 영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성탄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이것을 모르고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자, 이 말을 전부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탄인데. 성탄은 뭐 임재, 하나님의 임재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와 살이 있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피와 살을 가진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그분으로 오셨다는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제도 살고 있었고 오늘도 살고 있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얘기래요. 증거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우리 그 말씀이 탁 임재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 상황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우리라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오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보아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눈을 감아도 졸아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주님 말씀을 보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은 영광을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를 보니까 임재를 딱 보는데 그 임재를 보니까 뭐로 느껴졌다고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았다. 그 임재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말씀이란 이름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니까 말씀이 누군지 모르는데 요한은 계속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물론 말씀을 쓰고 있겠죠. 그러나 독자들은 말씀이 예수님이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았다 그래요. 예수님 그 요한이.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누구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딸은 몇 명일까요? 예? 하나님은 딸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이명택 집사님은 딸이 없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네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자들었다. 맏아들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의 여동생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죠. 모두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혼자신 외아들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신비를 보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계시는 유일한 분 아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요한도 자기가 보니까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예, 은혜와 진리가. 다시 시작. 자, 그러면 처음서부터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잠깐.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게 전부 다 이제 이해돼서 이 말씀을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가족에서든 친구든 또는 아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나 똑같이 술술술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이 뭐, 그 말씀이라는 게 있어 하여튼 이러면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요? 은혜와 진리가 조금 있더라?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었었던 걸 우리가 보니까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기에서 말씀을 향해서 쓴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 우리가 돈 좀 빌려줬다고 아유 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누가 어디 무거운 짐을 좀 들어줬다고 이 고마워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이거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은혜라는 것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한 것도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아들인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참 듣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왜 은혜냐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이 카리스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세상이 성경에 있는 말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은혜, 은혜를 갚아라. 또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어느 정치인이 괜히 뭐 어떻게 힘들면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는 길이지 정치가가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막 인용해서 우리 세상이 쓰고 있는데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 사랑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우리는 은혜를,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은혜 때문에 오신 분이 은혜가 넘쳐나시는 은혜가 가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넘쳐나신 그 은혜 넘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거짓과 반대되는 말이 바로 진리잖아요. 거짓이 없지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 신실하심을 진리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성탄절이 바로 그런 건데. 자, 이 말씀이 요한은 이렇게 해서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군가를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독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읽어왔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냥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신다. 이렇게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은 서서히 이 말씀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누구일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안 읽었습니다만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가면 내 뒤에 오시는 그이로 소개가 됩니다. 내 요한이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는 지금 모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그리고 33절에 가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돼 있고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36절에 가면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런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등장하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끌고 오면서 자기 형인 베드로를 끌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다. 41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말씀이 서서히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로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씀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45절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올까요? 자, 내가 만난 그 말씀이라는 분을 한번 보러 가자.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올 때 그때 45절에 보면 드디어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말씀이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빌립의 입으로 처음 이제 요한은 말씀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말씀이고 메시아가 어떻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일 수 있느냐 그걸 의심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죠.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49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왕이다. 이렇게 정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끝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은 어떤 분요? 영원전이셨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였던 말씀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와 살을 가진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어요. 오늘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살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가? 구원과 신실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오늘 성탄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새 이런 인사하면 큰일 나죠. 자, 이병택 집사님을 향해서 전부 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이정근 집사님을 향해서도 우리 전부 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메리 할리데이스.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들은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식당에서 어디에서 그들은 할리데이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메스라고 해서 제사란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할로데이를 지내고 있지만 세상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할로데이를 지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걸 오직 못했으면 세상이 나라가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하지 말고 할로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말도 안 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를 너희들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치자들을 권해가지고 할로데이로 바꿔버려라. 왜냐하면 할로데이로 노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그들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아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이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하루, 아니 우리는 평생 동안 크리스마스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돼. 오늘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은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리스마스의 삶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번이라도 되새기고 읽고 기억하고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찬양
Thank you. Oh.